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지난 한 주 내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 혼란과 분노와 절망과 또 한탄 가운데에서 한 주를 보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 어떤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궁금증으로 뭐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CNN이나 이런 걸 보다가 이번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JTBC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나 이렇게 찾아보곤 했습니다. 설마했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뭐 한마디로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와중에 그 한 저명한 그 뉴스 앵커가 뉴스의 말미에 인용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소설의 제목이 아마 어쩌면은 그 소설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신해주는 한 적절한 문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실의 시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를 놓쳤고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무엇인가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일 때 평소에 그것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느꼈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정작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상실감이 더 커지고 더 더해갑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크기만큼 잃어버린 그 무게만큼 우리의 절망감이나 혹은 슬픔이나 혹은 분노나 그런 모든 감정들이 크기를 더해간다라는 겁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실감을 더해갑니다. 우리는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상실감을 더해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아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혹은 저처럼 아이가 이제 다 커버리면은 많이 커버리면은 잘 커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늘 부모의 뜻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부분적인 상실감을 갖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그리고 부조리들이 있고 또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레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원만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수많은 인간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또 상실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주 즐거운 기분 좋은 것들보다는 날이 갈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상실감들이 더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상실의 시대와 그리고 상실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연속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20장을 보는데 20장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이 아니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간 첫날 이른 새벽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에 하루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는 목격했고 그리고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이라는 그러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아직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정말로 흥분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감격해야 할 그 사건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부활의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아직 그 부활의 예수를 만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인 자기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신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그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상실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저 평화가 있기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19절과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그냥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을 걸어 닫고 잠그고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 그들 가운데 그 장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을 걸어 닫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셨건 아니면은 벽을 뚫고 들어오셨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신비로운 일인데 그 신비로운 일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사의 방식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Peace be with you.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만은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구약시대를 거쳐나오면서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백성들의 오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인사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사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내가 다른 어떤 환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헐러시네이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임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인사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실의 시대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왕이신,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고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인사말로 대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드러내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웠고, 제자들은 두려웠고, 그리고 제자들은 의심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예수님은 소망으로, 평화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결코 꼭 가짜가 아니라는 것. 정말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어떻게 바꿔주실 것인가? 저것이 정말 거짓말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라는 그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단순히 몸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벽을 뚫고 들어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가 언젠가 갖게 될 육신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갖게 될 육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바로 이 완성된 샬롬의, 미래에 완성될 그 샬롬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감 가운데 있지만, 절망과 무서움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영원한 샬롬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잘 아는 팝송 가운데 Stand By Me라는 그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마 그걸 좀 찾아보니까는 대표적인 그 리듬 앤 블루스의 노래인데, 원래 그 곡은 흑인 가스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 노래의 후렴구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어떻게 후렴구가 갑니까? Darling, stand by 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흑인 가스펠에서 그 구절은 Darling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The Lord, stand by me.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라는 그 구절입니다. 원래 그 노래를 불렀던 Ben King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신은 정말로 그것을 자신의 가스펠 앨범에 삽입하고 싶었지만은 매니저가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darling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 구절로 바꾸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46편 22절과 3절의 말씀들은 사실은 그 팝송 가사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뜨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예, 찾아서 한번 그 가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Stand By Me라는 노래는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When the night, 기억하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that we see. 그렇죠? 여러분, 밤이 오고 그리고 이 땅은 어둡고 달빛이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 won't be afraid. 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수는 의도적으로 46편을 제가 집어였다고 말씀드렸죠. 저, 바라보는 하늘이 무너지고 산들은 산산이 무너져 바다로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stand by me. Darling이신 주님이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아니 노래 가사에서 아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밤이 온 것 같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혼란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인사말을 전하시는 아니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샬롬의 그 세상을 자신의 부활하신 육신으로 증거하시고 보이신 예수께서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실의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곁에 서 있다. 내가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실의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샬롬을 꼭 붙잡고 어떻게 보면 품에 안고 이 시대를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부활의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상실의 시대 한 중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상실의 상황의 한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선포자가 되고 그리고 샬롬의 대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샬롬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상실된 세상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았을 때 사람이 온전한 사람 구실, 생명체 구실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신 다음에 곧이어서 이어져 나오는 2장 8절은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렇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으로 지어진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면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에덴 동산이라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샬롬의 상태가 되도록,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샬롬의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샬롬의 대리자가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 선포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집니까? 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숨, 바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샬롬, 그 평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어쩌면 그 작은 공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결코 골방의 평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유화되고 개인화된 샬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샬롬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샬롬의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샬롬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그 샬롬이 분명하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샬롬이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대리자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28장을 읽어보십시오. 결국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서 다시 너희의 본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달콤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이 망할 것이라고 한 그 누구의 예언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거짓 예언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똑바로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당신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고 실제로 하나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2년 안에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빌론에서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제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오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역사성,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바로 이 사회성,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결코 내 개인의 영성,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수도원의 영성, 기도원 영성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샬롬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샬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오늘 설교의 전반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메시지를 주셨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의 대리자와 선포자로서 바로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 가운데에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어떤 샬롬의 메시지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샬롬 정신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28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들, 예언들, 무슨 사람의 어떤 생각들, 권모술수들, 이러한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메시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약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이 보통 LSD, 헤로인이라고 하죠. 제가 몇 사람에게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약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환각자가 있고, 중추신경 흥분자가 있고,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자가 있습니다. 환각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게 마리화나 같은 것이죠.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히로뽕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우리는 보통 헤로인이라고 하는데 그 헤로인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처음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하나 별로 좋아지는 기분도 없고 별로 흥분되는 기분도 없는데, 그러나 중추신경 억제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묻어버리고 싶은 현실, 상실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 상실을 묻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중추신경 억제제와 같은 마약이 가장 중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마약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직면한 현실, 우리가 직면한 상실,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과 분노를 맞닥뜨려야 하지만은 그 순간에는 그것을 잊고 싶은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바로 이런 영적인 중추신경 억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묻어버려라,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너희의 골방에 어떤 그 하나님만을 찾아라. 하나님의 샬롬은 결코 그런 샬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냥 우리를 그냥 억누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샬롬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만 봐도 내가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거짓 평화, 나는 거짓 샬롬의 대리자가 아니다. 나는 거짓 평화, 거짓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참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짓인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 사두개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그냥 세워져 있던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성전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짓 평화가 거짓 평화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을 도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 참 평화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은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 칼을 들고 영적인 중추신경 억제제와 같은 그러한 거짓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칼로 아픈 것 같아도 거짓 샬롬은 도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거짓이라고, 저것은 가짜라고 그렇게 대항하고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 상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샬롬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영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메시지에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거짓을 넘어서서 참 샬롬, 참 평화의 선포자가 될 때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평화를 넘어서서 샬롬의 대리자가 되고 샬롬의 선포자가 될 것인가라는 그 적용의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개인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 개인 개인마다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거짓 예언을 넘어서서 참 샬롬을 전하는 그러한 샬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샬롬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자요, 그리고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